마크 마저우의 발칸의 역사를 읽고 있는 책읽기 20분입니다. 오늘은 제2장 국가 성립 이전의 발칸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자, 여기서 국가 성립 이전의 발칸 이렇게 말을 하면 이 국가라는 것은 근대 국민 국가를 가리킵니다. 근대 국민 국가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근대 국민국가라는 말은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이 나라 국민이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영토겠죠. 그 영토에 모여서 국가를 성립시키면 그게 근대 국민국가입니다. 우리가 근대화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산업이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발전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데 근대화는 꼭 그런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신성로마 제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배하던 중세를 거치고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나는 프랑스 사람, 나는 독일 사람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죠. 그런 경우에 국민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게 되는 거고 그런 국민 의식이 있게 되면 이제 국민 국가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 성립 이전의 발칸 그러면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늘날에는 발칸 지역에 가면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부터 얘기, 한국 사람, 루마니아 사람, 크로아티아 사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발칸이란 말도 스스로 쓰지 않았겠죠. 그냥 나는 뭐라 어느 나라일까? 막 이렇게 오스만 제국 아래서 살고 있지만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가 국교는 국교인데 보호받는 민족이라고 하는 진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독교도들도 용납을 했거든요. 세금을 내는 한에서는 세금 납부만 잘하면 관습도 존중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국민이다 이런 말은 잘 않거든요. 제국의 국민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래서 가령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미국 국민이죠. 그런데 자기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미국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가 성립 이전의 발칸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국가가 국민 국가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려가 삼국을 통일했던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를 통일했다고 하는 신라 이후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단일한 국가, 하나의 국가 아래서 살고 있었죠. 지역 공동체의 소속감이 강하다 하더라도 나는 호남 사람이야, 나는 영남 사람이야, 이래도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버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역사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죠. 일본 제국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지가 되었다 해도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죠. 물론 그 국권이 조선 왕조를 다시 세운다라는 뜻은 아니었다 해도 의식 속에는 조선 왕조를 다시 세워서 뭐 일제 식민지배가 끝나면서 곧바로 조선 왕이 뭐 순종의 뭐 아들들이 뭐또 다시 기어 와가지고 뭐 이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을 성립을 시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권을 회복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국민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국민은 아니어도 국민이라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런 국민의식을 아직 갖고 있지 못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후진적인 사람이냐, 의식이 뒤떨어진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죠. 그게 이제 주의해야 되는 지점이 또 거기에 또 있습니다. 제1장에서 보면은 오스만 제국 지배 시기에 이제 도시화가 진행됐는데도 근대화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도시화가 진행됐는데도 근대화되지 못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근대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근대 국가가 성립되지는 못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발칸 마을들은 수세기 동안 주요한 정치, 행정, 재적 군사적 단위로 농촌 주민들의 집단적 삶을 구성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근대 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 전에 발칸 사람들에게는 너의 홈랜드 조국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는 너의 조국이 어디냐? 그러면 한국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아유, 이 헬조선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의식도 있겠죠. 그런데 발칸 사람들에게는 곧 마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곧 조국이다. 홈랜드, 말 그대로 홈랜드죠. 이게 이제 민족주의가 태동하기 이전 세계에, 민족주의가 태동하기 이전 세계에, 이전에 말하자면 세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성립 이전의 발칸, 이것을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국가 성립 이전에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스스로 규정했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 나는 발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테고,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스만 제국의 신민, 신하인 백성입니다. 라고 말은 할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규정했는가? 술탄은 신민이면서도 기독교도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차이는 있으나 느슨하게 이 제국 아래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근대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 발칸 사람들을 규정하는 제1 규정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규정은 기독교도다, 이슬람교도다, 기독교도인데도 뭐 나는 그리스 종교의 신자다, 불가리아 종교의 신자다, 뭐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러면 오스만 제국의 지배가 끝나고, 물론 외세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이 발칸 지역에서 근대 국가를 성립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가를 성립시키려고 했겠는가?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세르비아 사람, 뭐 크로아티아 사람, 이런 인종이라고 우리가 인종이라는 말을 이 마크마저 책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인종이라기보다는 민족이겠죠. 그때 이후로 이 발칸의 역사는, 제가 세르비아 역사 뭐 이런 책도 읽어봤는데요, 민족주의적 애국자의 자손들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정체성을 일단 부정하고, 종교적 정체성을 내세우면 무슬림은, 지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런 데는 무슬림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라를 성립시키기가 어려워요. 종교를 가지고. 가령 한국에서 종교, 같은 기독교도라 해서 가톨릭교하고 프로테스탄트교도, 개신교도들하고 묶어서 그 종교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고 하면 성립이 안 되죠. 개신교도들은 가톨릭교도들을 이교도, 이단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종교라는 것을 정체성으로 세울 수는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민족을 내세우면서 이제 민족, 같은 민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먼저 범주화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따졌겠죠.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그 지배하에 있을 때는 그런 종교도 사실은 국가적 정체성을 만드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 점을 꼭 유념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7세기 이전의 발칸에서는 민족주의가 중요한 주민의 정체성의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에 17세기 이전에 도나우강 남부의 로마 속추 이런 데가 더러 뭐 게르만족이나 훈족 이런 침입을 받아서 붕괴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그냥 토착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슬라브족이 대규모로 남하하면서부터 알바니아 지역에 있던 알바니아 토착민들은 이렇게 남하한 슬라브족 신흥 세력이죠. 이 세력과 쟁투를 벌이면서 알바니아에 있던 토착민들은 산속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또 튀르크족에 속하는 불가리아 사람들, 또한 자신들이 지배하는 민족 언어를 채택하는 걸로, 그러니까 슬라브어를 또 이제 또 채택을 하게 되고, 또 마케도니아는 20세기 초까지도 시골 마을에서는 슬라브어를 쓰고 도시에서는 그리스어를 쓰는 그런 방식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단 여기에 민족 구성이 엉켰다. 슬라브족의 대규모 남하로 인해 민족 구성이 엉켰다. 그게 이제 첫째, 17세기 이전에 발칸에서는 민족 구성이 그렇게 엉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여러 언어가 공존하는 상황은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슬라브족이 비록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곳에서 비잔티움 정교회가 믿어진 것도 아니고 또그 비잔티움 정교회를 믿는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때또 슬라브어가 지배적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때 그리스어를 안다 그런 것은 비잔티움 정교회가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학문이나 종교적인 권위 또는 정치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지역에서 기독교도 여러 종파가 있긴 하지만 비잔티움 정교회가 있고 불가리아 정교회가 있고 보스니아 정교회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그리스어, 슬라브어, 디르크어의 쪽에 속하는 또 불가리아어, 알바니아어 뭐 이렇게 복잡한 언어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가 어떤 종교에 헌신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든가 이런 의식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다양성이 공존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다양성이 많으면 사람들 사이에 자칫 사소한 사건이 벌어지면 아주 극단적인 서로를 말살하려는 쪽으로 가기가 쉽죠. 폴 콜리어라는 사람이 쓴 엑소더스 이런 책을 보면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이민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크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의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동화 정책을 쓰는 거죠. 극단적인 동화 정책을 써서 이를테면 프랑스처럼 히잡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쓸 수도 있고 또 다문화 정책을 써서 그 사람들의 문화 공동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다 한계가 있죠. 동화 정책을 쓰면 정체성을 하나로 뚜렷하게 해서 국민국가를 형성하는데 유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걸핏하면 싸움이 일어나기 쉽고, 그 다음에 다문화 정책을 쓰게 되면은 정체성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려운 반면에, 그런 악질적인 서로 말살 정책이 일어나지 않을 좋은 점도 있습니다. 폴콜리어의 엑소더스 요즘 제가 전부터 추천하는 책인데요. 꼭 한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17세기, 16세기에 이 발칸 지역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양성이 일단 중시되었고, 16세기에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기독교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술탄이 즉 오스만 제국이 느슨한 지배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데 이 느슨한 지배를 유지했으면서 했는데도 기독교도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느냐?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에 있었죠. 우선 정부가 관료가 되어서 출세를 하려면 이게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마크 마조의 이 발칸의 역사 101페이지에 보면 아주 이 지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101페이지 밑에 문단에 보면 오스만 유럽에서는 인구의 태반 80%는 될 것이다. 태반이 이 기독교도로 남아 있었다. 심지어 이슬람이 침투한 농촌 지역에서조차 투르크어는 힘을 쓰지 못했다. 보스니아 무슬림들은 여전히 자신의 모국어인 슬라브어를 썼고,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그럼 무조건 아랍어 쓰는 것 같지만 아니죠. 보스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슬림인데도 슬라브어를 썼고, 또 같은 무슬림인데도 잔니나의 알리 파샤가 있는데 이 사람은 투르크어가 아닌 알바니아와 그리스어를 썼고, 또 크레타의 무슬림 농민들은 그리스어를 쓰면서, 무슬림인데 그리스어를 쓰면서 그들 대부분의 조상인 기독교인들만큼이나, 그러니까 조상은 또 기독교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들이었는데 동시에 또 크레타의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크레타 섬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서사시가 있어요. 에로토크리토스를 즐겨 읽었다. 이게 크레타, 이게 아주 상징적이죠. 크레타는 아주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썼겠죠. 오래도록 내려온 언어니까. 근데 종교는 무슬림이에요. 그럼 이제 그리스어를 쓰는 무슬림인데 자기네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승받은 서사시를 읽었어요. 코란이나 성서만큼이나 또 조상은 기독교인들이니까 성서를 모르지는 않았겠죠. 또 에디르네 일대 투르크족 중심지를 벗어난 외곽 지역에서는 투르크어가 도심에서만 쓰는 행정언어로 역할이 축소되었다. 도시 지역에서만 투르크어를 썼고 보스나 세라에 이게 사라예보의 옛 지명이죠. 또 스코페, 소피아 같은 도시들은 거기가 이슬람 1세기였고 소피아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는 이슬람 1세기였고 기독교 해역에 속하는 오스만 지배하에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섬들도 독일어를 쓰는 도시들만큼이나 슬라브어 사용 지역인 동유럽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 머리가 엉키죠.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은 머리가 엉키죠. 얘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뭐 하나의 언어, 하나의 종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지배 방식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스만 제국은요. 그리스 정교회도 용납을 했어요.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세금 납부만 잘하면 기독교의 간섭을 존중해 줬고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정부 관료로 출세할 수도 해 줬고 과거를 묻지 않고 또 정교회 대총 대주교는 오스만 정부에 충실한 신여 역할을 했고 그러면 기독교도들이라고 해서 무슨 탄압을 받았냐, 개종을 하라고 막 이렇게 했냐, 그건 아니고, 진미라고 해서 보호받는 민족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제국에 충성을 다하며 세금만 잘 납부하면 그들 관습에 따라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종교적 자치권을 확실하게 부여했던 것이죠. 발칸에서 근대 국가 성립 이전에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가 지배였는데 그 지배의 특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책의 108페이지를 보면은 정교회가 대체로 이제 지배받는 민족이 기독교도들이었기 때문에 남동부 유럽은 국가라고 하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아닌 정교도의 상징들로 규정되었다. 독립적이면서도 공존하는 종교제도는 독립적이면서도 공존하는 종교제도는 오스만 통치기구의 기본 방침.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죠. 오스만 제국의 지배는 일단 독립적이면서도 공존하는 종교제도에 있고 그것이 바로 미중유의 종교적 관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게 110페이지에 보면은 미중유의 종교적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스만 제국 지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근대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발칸. 근대 국가 성립하기 이전의 발칸. 어떤 곳이냐? 근대 국가 성립 이전의 발칸은 어떤 곳이냐? 요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근대 국가 성립 이전의 발칸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스만 정치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은 미중유의 종교적 관용을 베푸는 종교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세금만 잘 납부한다면 그 종교가 어떤 것이든 크게 간섭을 하지 않았다. 물론 오스만 정부의 관료가 되거나 이렇게 하려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야 했는데 그 개종도 강요된 것은 아니고 출세를 원하는 사람 기독교도들은 개종을 하였다. 그렇다면 기독교도라 해도 또는 무슬림이라 해도 그들이 아주 기독교도는 사용하는 언어가 그리스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족 구성은 17세기 이전에 발칸의 민족 구성은 슬라브족이 남하하면서 좀 복잡하게 변했습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슬라브족이 슬라브어를 모든 지역에서 관철시키고 이거 안 쓰면 뭐 니들 다 죽여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그것 또한 주의해서 짚어야 될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국가라고 하는 체제 아래서 살아온 것이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의 상황을 잘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한국인의 핏줄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게 틀림없는 한국인의 핏줄을 받은 게 틀림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한국어를 잘 못하면 한국 사람 아니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네, 한국 사람 다 됐네, 한국 사람 아니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종교는 물론 아니겠고 언어, 한국어를 아주 뭐 말할 수 없이 잘한다 해도 뭐 김치 못 먹으면 한국 사람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국가 성립 이전에 발칸 이 지역을 읽으면서는 이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형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꼭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일까? 이건 아니라는 점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 국가 성립 이전에 발칸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뭐랄까요?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 드는 건 좀 어이없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뭐 나쁜 의미에서 제국주의자이기 때문인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세금만 잘 내고 세금 잘 내고 그러면 그냥 관습을 용인해주고 그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도 용인해주고 뭐 그러면 되지 않겠나. 최근에 시사인이라는 잡지에 김영미 국제전문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 IS 이슬람 국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시리아의 옛 땅에 지금도 이제 국가 국제적으로는 시리아죠. 그 지역에서 IS 이슬람 국가가 지배하는 영토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예전에 시리아 정부에서는 세금 외에도 정 관료들이 뒷돈 받아갔는데 IS는 그냥 세금 정해진 세금만 내면 그냥 잘 봐준다. 그러니 오히려 살만하다라는 카페트 장사의 인터뷰의 말이 실렸어요. 그걸 보면서 과연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잠깐. 국가 성립 이전의 발칸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과연 여권에 찍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괴롭긴 하겠죠. 여행도 못하고. 그런데 이 제국, 오스만 제국 아래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딱 하나로 규정하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든가 이걸 생각해보면 발칸, 국가 성립 이전의 발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호소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발칸의 역사 다음 주에도 계속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